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하며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제가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단 한 번 죽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 죽는 그러한 믿음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귀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덥고 좀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저희가 말씀에 집중을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은 죽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도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 이거 죽는 얘기밖에 안 하는구나. 예,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난주에 말씀에 좀 이어서 말씀을 하고자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또 집에서 쉬면서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 있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AD 30년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직후에 3일 밤과 낮을 완전히 죽으신 채로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첫날, 우리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주님의 그 주의 첫날, 지금의 주일과 같은 그런 날인데 이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2차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의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몇 명의 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들은 공포스러웠고 실망했고 또 슬펐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는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자, 이 여인들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을 통해서 온 만천하에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 이후에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럼 뭐냐면 첫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예상대로라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지 말고 무덤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 심지어 부활해서 자신의 곁으로 찾아온 예수님조차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오 돌아온 예수님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신 분이 무덤에 있는데 그분이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 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굴까? 바로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의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인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명령하사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가고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논란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사건으로 제거된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 이 시신이 납치가 돼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까봐,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런 주작을 할까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청하기를, 빌라도 각하 무덤을 큰 돌로 막아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게 하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그 큰 돌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치인데 바로 부활을 한번 막아보겠다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돌덩어리였습니다. 수제사장들과 우리 바리새인들과 빌라도가 돌무덤을 막아놓은 것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을 때의 그 생길, 그 논란이 두려워서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했다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했거나 기대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대로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일들을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맨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그 현장에 이 사람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부활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선택을 받은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순간에는 감히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베드로와 요한을 일컬어서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천쯤 되더라. 한 번의 복음 선포로 인해서 5천명이라는 사람이 길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그런 논란이 종결되었다고 믿었던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전보다 복음이 더 뜨겁게 전해지는 것을 눈치채고 이제는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세계 다른 민주국가처럼 사법이나 정치나 어떤 이런 기구들이 다 독립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당시에 오로지 하나가 그런 연합된 최고 권력기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가 제사장이 될지를 선택할 수 있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과 율법에 관한 일과 이스라엘의 모든 정체에 관한 일들을 한 번에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였습니다. 이때 결정된 사항 한 가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권력기관의 최고 핵심 인물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협박과 함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여기서 그 허약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안진뱅이 있죠?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가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의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기 며칠 전에 성전 주변에서 좀 재미있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성전 입구에서 그냥 구걸만 하는 일이 그의 모든 일이었었던 그 사람을 한번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얘기를 들었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다니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고쳐줬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게 되었다 막 다닌 것이에요. 이것을 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목격하고 이것을 가만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 안진뱅에게 개인에게는 참 병이 치유받고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작은 사건은 사실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큰 건물을 폭파할 때 이 조그만 상자 같은 다이너마이트지만 지하실에 근 기둥에 이것들을 폭파시켜서 건물을 무너뜨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 안진뱅이의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바리새인들과 우리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끔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떠한 권능이나 어떠한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능인가에 대한 대답은 바로 부활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때가 불과 AD 40년이 채 되기 전에 한 30년 초반이겠죠. 이때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사탄은 우리 마귀 사탄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자, 그때에 맞춰서 우리 죄와 사망의 주관자 우리 사탄은 우리 무자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우리 젊은 한 사람의 혈기왕성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그 최고 기관이었던 어디라고 그랬죠? 예, 산헤드린 여기에 정식 회원이었습니다. 우리 산헤드린에는 71명으로 71명으로 구성된 아주 최고의 의결 기관인데 여기에 정식 회원이면서 학식도 뛰어나고 언어 능력도 뛰어나고 율법에 대한 지식도 뛰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선생 밑에서 그 율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 왜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왜 불법적인 사람인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사람인지 그가 어떻게 신성모독을 저질렀는지를 조목조목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율법에 해박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스데반이라는 우리 성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찔림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다가 군중들의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고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많은 곳으로 피신하기 위해서 곧 스데반 사건이 믿음 좋은 많은 우리 성도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망을 간 것이죠. 이스라엘이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신을 간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죽이기 위해서 우리 사울이 앞장서서 내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곳곳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우리 산헤드린 앞에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정식으로 컨펌을 받고 편지를 받고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죽었어. 만나면 내가 다 죽이겠어.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던 길은 바로 행선지는 다마스커스였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우리 사울은 하늘로부터 한 줄기의 강력한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울은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눈을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날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던 한 젊은 사람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순간이 생겼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그는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고 그는 부활하는 사람을 부활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이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6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부활의 대전제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지 않는 자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성도님들은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먼 거리에서 지체하시고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자 봐라 나사로가 살았다 라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온 인류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저주와 또 멸망의 모든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 그들을 구해주시고자 그 슬픔을 먼저 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전혀 미칠 수 없는 한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 부활의 위력을 보여주시면서 오로지 자신만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죽음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죄 가운데 죽는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중에 죄 가운데 그냥 죽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행한 모든 죄들로 인해서 오는 모든 결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나의 죄로 인한 그 심판의 모든 결과를 내가 떠안고 나 스스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죽었고 내가 그분과 함께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6절, 7절 말씀해 보면 죽는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그 죄인은 두 가지에서 해방됩니다. 첫 번째는 죄의 권능에서 해방됩니다. 우리 안에 큰 죄의 사슬이 있고 벗어날 수 없이 나를 칭칭 갖고 있는 그 죄의 권능에서 우리는 해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의 구속으로부터 장차 우리는 해방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지만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람의 죄를 제거해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그냥 무효화시키겠어. 그 죄를 그냥 캔슬시키겠어.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합법적으로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워질 수 있고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또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는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죄는 절망이나 슬픔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죽음이라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그것이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결론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한 분이 아니고서는 절대 말할 수가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죄의 능력은 사망이지만 부활의 능력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도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 살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은혜는 구하지만 내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동안 이 짧은 세상을 살고 장차 주님을 만나게 되지만 이 부활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썩을 육신에 아직도 그 육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 육신으로 인한 즐거움에 우리가 아직도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자아를 소중히 여기고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배워온 학식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의 믿음을 부활에 두시고 우리 육신 안에 두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주는 많은 유익이 그것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것과 타협하고 그들과 단절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아직도 우리 육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을 때로는 변질시키는 일도 정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그 소망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 부활이 육신과 관계가 깊은 것인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앉아 계신데 우리가 앉아 있는 각자 외모가 다 다르신데 이것은 전부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 지난 시절에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죄의 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은 우리는 잘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진 속성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종로를 타게 된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항상 하나님 안에 그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통제하에 있기를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겠어. 나중에 잘하면 되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육신의 말이라면은 부활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육신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죄의 속박 가운데 우리가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부활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에서 우리 육신의 문제와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육신에 대한 경고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활이 우리의 육체와 관련해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를 찾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입니다. 예,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십시오.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아멘.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 중에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시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찬송처럼 결코 긴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주 그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라는 말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내 믿음이 좋고 내 믿음의 위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믿음이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력이 내 삶과 내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대로 드러났을 때 누가 그걸 보고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생명 안에 더 이상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 보여지기를 주님 앞에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더운 여름에 우리가 지칠 일도 많고 힘든 일이 많은 줄 압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더욱더 그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 안에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장차 모든 죄의 속박과 이 모든 육신의 속박을 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을 각자마다 각별히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길 원하며 그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며 살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 베푸시길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